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13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13번째 시간인데요. 책의 장수로는 8장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사자를 무사히 지나 아름다움이란 집에 도착하다라고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 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시 좀 기억을 해보면 8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었죠? 그렇죠. 해석자의 집이요. 그 해석자의 집에서 순례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게 되었지요? 그렇죠. 좁은 길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갈때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7가지의 요소를, 진리를 셋, 둘, 둘,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배웠죠. 그러면 순례자가 해석자의 집에서 그런 7가지 진리를 보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와 무덤이 있는 언덕으로 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순례자의 등에 지워져 있던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아래로 가까이 나가면서 대구르르 굴러 떨어졌고, 그것이 빈 무덤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 사람이 방문을 해서 순례자에게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을 해주었는데, 이마에는 표시를 해주고,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아주 특별한 두루마리를 들려주었죠. 이런 일들이 십자가 언덕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언덕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게 된그 순례자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곤고산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험한 산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길 위에서 순례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결같이 좁은 길을 함께 걷지 않으려고 하거나, 한결같이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걷거나, 한결같이 좁은 길을 걷다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뒤로 빽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3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에 또 2명, 이렇게 이제 7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 순례자는 마음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또 있었습니까? 순례자가 쉬어갈 수 있도록,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정자에서 잠깐 쉰다는 것이 피곤해가지고 눈을 감았다가 깊은 잠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흔들어 깨워서 결국은 다시 정신 차리고 순례길을 출발했지만, 잠자는 동안에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그 두루마리 찾으러 다시 돌아오고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자, 우리가 살펴볼 8장의 내용은 순례자가 그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곤고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을 만나게 된다는 데서부터 8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을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는지요. 하루 종일 험한 그 길을 여행을 했는데 외롭게 여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자다가 두루마리 잃어버려서 얼마나 또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내고 당황하고 긴장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감정적인 소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가 지고 쉴 때가 필요한데 마침 그산 높은 곳에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이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순례자는 아, 오늘 밤 저기 가서 쉬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전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 길가에 들었던 대로 그두 마리의 사자가 막 정신없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죠. 순간적으로 크리스찬의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궁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아니,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여도 좁은 길 중간을 정확하게 걸어오면 절대로 안 다치고 올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일종의 격려를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문지기가 시키는 대로 조심스럽게 그 중간을 걸어가니까 진짜 신기하게 그두 마리의 사자들이 뭐 전혀 해치지를 못하는 거죠. 전혀 건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지기가 살고 있는 그문 앞에 일종의 수의실 같은 데 이제 오게 되는데 순례자가요. 문지기가 순례자에게 크리스찬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문지기로서는 인사 같은 거죠. 당연히 물어보는 말인 거죠. 그러자 이제 크리스찬이 자기가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지기가 나한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집에 있는 아가씨들 중에 한 분을 내가 먼저 불러줄 테니까 그분한테 얘기하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종을 울리니까 그 궁전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온 아가씨가 신중이라는 이름이죠. 신중. 이 아가씨가 이제 아름답고 또 조심스러운 몸가짐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게 되는데, 이 신중이라는 아가씨도 문지기하고 비슷하게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문지기가 안 물어봤던 좀더 자세한 질문을 하죠. 오는 도중에 무엇을 봤고,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대답하죠. 뭐 어려운 질문들이 아니니까요. 있는 대로 대답을 했더니 이걸로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미소를 짓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서 내가 집안 식구 두세 명을 더 불러오겠어요 라고 하더니 문 쪽으로 달려가서 이제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세 명의 아가씨들이 이번에는 나오죠. 각각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분별, 경건, 그리고 자애, 사랑이란 것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별, 경건, 자애라는 세 명의 어여쁜 아가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명의 아가씨들이 다시 한번 크리스찬에게 이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해서 얘기가 되어야, 얘기가 통해야만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한 사람은 경건이죠. 경건은 순례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넓은 길도 있는데 왜이 좁은 길을 걷게 되었는지, 해석자의 집에 갔다 왔는지, 그리고 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보았는지, 왜 시온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이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경건이라는 그 아가씨의 이름에 좀 걸맞게 이 순례자의 경건한 삶을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 질문이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분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가 순례자 크리스찬에게 또다시 질문 공세를 펼치죠. 고향 생각이 안 나냐고.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이나 옛날에 즐겨하던 것들, 옛날에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련이 없냐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고. 이제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순례자 크리스찬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는 거죠. 깊이 조사해 보는 거죠. 크리스찬은 이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던지는 질문들에도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러자 자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가 또 질문을 던지죠.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결혼했냐고. 결혼했는데 왜 가족들은 안 데려왔냐고. 가족들을 못 데려왔으면 데려오려고 열심히 설득하고 권고는 했냐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는 정말로 해봤냐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크리스찬은 이번에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비로소 이 사람들은 순례자 크리스찬을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며칠 동안 그 궁전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궁전 안에서 순례자가 했던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일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궁전이니까 얼마나 그 풍성한 그 식탁이 차려져 있었겠어요.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식사를 하면서 주고받는 대화들의 내용이 산의 주인, 곧 천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죠. 두 번째로 한 일은 평안이라는 혹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침실에 들어가서 푹 자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그 방에서 순례자는 잠을 자게 되죠. 세 번째는 서재에 들어가서 그 궁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 특별히 그 궁전의 주인이시고 그 산의 주인이시며 천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읽게 되고 보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일은 그성 안에 무기 창고가 있는데 좁은 길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나중에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아름다운 궁전을 출발하여 또 순례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례자는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궁전에서 며칠 동안 쉬게 되고 다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8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8장에 기록된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는 그것이 십자가 언덕을 출발한 순례자가 공고산 꼭대기를 거의 다 올라가서 만나게 된 장소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그 아름다운 궁전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긴 했지만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고 위협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찬이 1차로는 문지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그것이 통과가 되니까 2차로는 신중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받고 3차로는 경건과 분별과 자애라는 세 명의 아가씨에게 한번더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찬이 나누었던 교제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인데 한 가지는 식탁의 자리에서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이제 교제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안이라는 평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방에서 푹 잠을 자게 되었다는 거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서재에 들어가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기록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무기고 혹은 병기고에 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 무기들 중에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이제 입게 되는 거죠. 이네 가지가 아름다운 궁전에서 순례자가 누렸던 행복이었고 특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8장을 기억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장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적인 그 사상, 존 번연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마침내 순례자 크리스찬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받고 격려할 수 있는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애정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순례자가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혼자였죠. 처절하게 혼자였습니다. 지난번에 7장에서 십자가 언덕을 떠난 순례자 크리스찬이 길을 가면서 7명의 사람들이나 만났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좁은 길을 정말 같이 가자, 그렇게 권고했지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같이 진실하게 좁은 길을 걷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8장에 들어오면 마침내 순례자와 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순례자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순례자와 똑같은 길을 진실하게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전의 이름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겠죠. 얼마나 순례자의 눈에 아름답고 귀하고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아름다운 궁전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진 것이겠죠. 앞에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천성을 향해서 정말로 순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운 일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좁은 길을 따라서 순례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외로움이라는 참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거고 감내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팔짱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펼쳐가다 보니까 순례자가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갔다가 며칠 자고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그리스도인의 그 순례길에서 이 아름다운 궁전은 그렇게 잠시 머물다가 며칠 머물다가 나와버리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순례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이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것은 좁은 길을 출발할 때부터 좁은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항상 옆에 있는 그런 궁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들어가서 항상 살수 있는 그곳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 철로 역정은 책이고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버리는 장소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8장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처절하게 외로운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외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경험, 우리와 똑같은 목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무리들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과 늘 교제하고, 그들과 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신다. 외롭지 않도록, 외롭지만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아름다운 궁전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장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늘 들어가서 살면서 영적인 보호를 받고 유익을 얻고 교제할 수 있는 이웃들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뭐냐? 아름다운 궁전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겠죠. 그 정답은 교회입니다. 좁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회들, 물론 거짓된 교회들이 아니라 참된 교회들이겠죠. 넓게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교회들, 물리적인 장소나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보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들으면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에 많이 실망을 하고 된 적이 많이 있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설명할 때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교회를 궁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만, 마음의 감정으로는 선뜻 그것이 와닿지 않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감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들은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고, 사람들의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났고, 영적으로 너무나 저조했고, 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들도 뭐 마찬가지고, 아니, 이런 현실이 엄연하게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봤는데,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궁전이라니. 아니, 교회 건물도 없고 사람들도 얼마 안 모이는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를 아니 어떻게 궁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경험, 그 경험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 경험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를 생각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의도로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형성해서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이 망가뜨려 놓은 교회, 내가 경험했던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로 생각이나 감정을 형성해 가지고 아,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아이폰을 다 부서뜨려 놓고 이게 아이폰이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면서 아, 아이폰은 이런 식으로 쪼그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거구나. 아, 아이폰은 못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아, 이거 부서진 거 말고 애플에서 방금 새롭게 만든 완제품을 나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전화기를 놓고는 그렇게 할줄알 정도로 똑똑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감정을 품을 때는 몇십 년도 안 살았으면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몇몇 교회,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아,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비상식적인 일이고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여기에서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교회를 아름다운 궁전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보다 훨씬 더 타락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 버년은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그냥 처음부터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현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실 때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다운 궁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궁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들어와 살라고 주신 아름다운 궁전이다. 비록 길은 좁지만 우리가 들어가 사는 그 집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궁전이다. 그걸 알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망가져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긴 하지만 이런 시대를 살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곳인지를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타락을 생각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잣대, 종교적인 잣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화를 내고 교회가 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자기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아는데 거기에 미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갭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교회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심정을 저희들이 가져야 옳은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교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현실적인 교회의 형편들이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그 형편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아름다운 궁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다운 궁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철로역정 제8장의 이 설명이 우리에게 납득이 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때는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이런 아름다운 궁전을 세울 수 있을는지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간구해야 하겠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도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인가? 현실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아름다운 궁전과 같다는 생각까지 다 잊어버리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보려는 어떤 열심과 적극적인 마음도 없이 그저 이거 잘못했다, 저거 부족하다, 저거 못났다 이렇게 늘 지적질만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내용은 또 분명해졌죠? 도대체 어떤 점에서 교회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에게 어떤 점에서 교회는 아름다운 궁전인가? 이겁니다. 8장에 보면 재밌는 것은 이 아름다운 궁전이 아름답게 묘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궁전하면 되게 이제 그 외적인 건물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예술적인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에게 먼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8장의 존버년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궁전 안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막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하고 막 아주 막 압도적으로 뭘 하는 그런 장면도 안 보이거든요. 대신 존 버년이 네 가지가 그 궁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뭐 기름진 음식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얘기 안 해줘요. 대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주고받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내용으로 풍성하게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 혹은 평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침실이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그 7장에서 정자에 들어갔다가 잠깐 졸았다가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혼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예 침실이 있어요. 자라고 정해진 침실이 있고 그 침실의 이름이 평안이라 여기에서는 자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만큼 휴식과 안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 이 궁전 안에는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도 역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궁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진보에 대한 그런 이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궁전 안에는 무기고가 있죠. 이 궁전 안에 뭐 군사들이 많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무기고가 있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 크리스찬이 자기를 보호하고 좁은 길을 더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들이 충분히 있고 그 무기들은 이미 그 전쟁터에서 검증이 된 무기라는 그런 이제 보장들이 붙어 있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이 궁전 안에 있다고 존 번연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곳인가? 교회가 어떻게 궁전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교회의 건물이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주 존경받고 유명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서가 아니고 그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이 세상에 많은 구제 사업을 하고 뭐 화려한 일들을 하고 이래서도 아니고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궁전인 까닭 어떤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궁전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네 가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사역과 놀라운 은혜들이 항상 풍성하게 대화가 되고 나누어주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그 신령한 교제 속에서 유익과 위로를 얻는 일이 있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늘 피곤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늘 쪼들리는 삶을 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침실에서 푹 자고 일어나는 그 깊은 안식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풍성하게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든 예수님에 대해서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든 풍성하게 이해를 넓혀가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좁은 길을 더 힘차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무기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검증 안 된 무기들 말고 진짜 검증돼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그런 무기들을 때에 맞게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세상에서 궁전이라고 불릴 만큼 부유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존 번연이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까닭은 이게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이고 이게 진짜 교회의 부요함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왜 아름다운 궁전이냐?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생각해서 안 돼요. 교회 건물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막 부요함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도덕주의자들이나 종교주의자들처럼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교회가 종교적으로 막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도 안 돼요.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인 까닭은 성도들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대화가 있고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쉴수 있는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고 다양하게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넓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한두 사람의 영웅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어 있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안에서 쉬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교제 안에서 무기를 서로 나누어 주고받는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랑의 연합이 있을 때 아름다운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혼자서 외롭게 걸어가야 하는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걷지 말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걸으라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려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학원처럼 다니고 교회를 회사처럼 다닌다면 그런 우리 때문에 그 교회들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궁전이 될수 없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어떤 점에서 아름다운 궁전일 수 있는지, 내가 다니고 있는 몇명안 모이는 이 작은 교회, 건물도 없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궁전이 될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아름다운 궁전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진짜 모습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이 8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참된 교회에 들어가는 것,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진짜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에서 전번연이 이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 눈치채셨죠? 일단 아름다운 궁전으로 이렇게 문을 통과해 들어가려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두 마리의 사자를 피해서 가야만 합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실제로 사자들이 막 아무리 사슬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막 달라들면서 막 입을 쩍쩍 벌리는 그 가운데로 빤듯하게 통과해 나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 앞에 가면 막 쌍수 들고 환영하지 않아요. 막 플래카드 붙여놓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막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문지기가 물어보거든요. 누구냐? 어떻게 해서 여기로 오게 됐냐? 어디로 가게 되냐? 이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대답을 잘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문지기보다 더 신중한 사람이 나오죠.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나와서 문지기가 물어봤던 것보다 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도 대답을 잘 했는데, 그 다음에는 신중이라는 한 아가씨가 아니라 이제는 분별,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자애, 이렇게 세 명의 아가씨가 한꺼번에 나와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수십 가지로 이렇게 던진단 말입니다. 그 대답들을 잘 하고, 마음이 딱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제서야 이 아름다운 궁전으로 크리스찬을 데리고 들어가서 밥도 같이 먹고 서재도 보여주고 침실에서 자게도 하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존 번연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내가 등록하고 내가 출석하는 것은 내 자유일 수 있고 내가 선택하면 시작할 수 있고 아무도 그것을 뭐 반대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궁전으로 주신 그 진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종이 한장 등록용지 쓰고 뭐 언약규인 선서식 하고 이렇게 어떤 외적인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받아들여준다고 해서 되는 그런 일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 좁은 길 위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실제의 삶이 있어야만 진짜 교회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삶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진짜 성도들과 함께 진짜 교제를 풍성하게 할수 있다. 그 얘기를 전번연이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제 8장에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이 처음 나오고 크리스찬이 교회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앞에서 만났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 그랬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교회에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고 언약교인이 될수 있고 심지어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성찬식 때마다 꼬박꼬박 자신 있게 걸어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직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8장에서 말하는 이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뿌듯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공급되는 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그 유익을 얻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무기를 공급받아서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살지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기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복 가운데 진짜로 들어가서 살수 있는 것은 그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참된 신자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보면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참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뭐 문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근데 거짓 교회가 있거든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며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이 주로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거짓된 교회, 이단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참된 교회이기는 하는데 여기 아름다운 궁전이 가지고 있는 그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그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그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없는 그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름다운 궁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네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데 그냥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뭐 이제 이러기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참된 교제나 교회 안에서의 안식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풍성하게 배우는 일이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무기를 공급받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교회들이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궁전이 보여주는 성도의 참되고 복된 교제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 교제 가운데서 영적인 무기도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걷지만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기 순례자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누렸던 그 배부름과 또 푹 쉬는 안식과 그리고 충만하게 배우는 일과 영적으로 무장되는 그 복을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에 대한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8장을 읽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9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북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